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담당 고위 대표는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은 우려할 만한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는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오늘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또 유럽연합과 러시아,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근거로 시리아에서의 활동을 상호 조율하지 않으면 극도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방송 시사 분석 프로그램인 60분에 출연해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의 목적은 시리아 정부를 안정화하고 정치적 타협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오늘 동예루살렘 올드시티 지역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팔레스타인 괴한을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은 경찰이 방탄복을 입고 있어 위기를 모면했다며 괴한이 휘두른 흉기는 방탄복으로 인해 휘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최근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 성지를 둘러싸고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한 검문소 외곽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던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13살 소년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기지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해 연합군 병사 5명이 숨지고 또 다른 5명이 다쳤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 가운데 2명이 자국군 병사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또 성명에서 이는 분명 사고이며 반군의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아프간 수도 카불에 있는 나토 지원단 본부에서 헬리콥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헬리콥터 사고가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카불에서 영국군 수송 차량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주변에 있던 민간인 3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꽃 전시회를 열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 전시회에서 지난 5월 발사 실험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1호의 모형을 비롯해 인공위성 운반 로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은하 3호와 은하 9호 모형을 나란히 전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 당국자는 북극성 1의 경우 잠수함에 탑재해 미국 근해까지 접근할 수 있다며 위성 발사보다 어려운 기술에 성공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한일 3국은 그러나 북극성 1의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간첩 혐의 등으로 억류 중인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가 유죄 처분을 받았다고 이란 관영 텔레비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사법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편결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은 채 리자이안 기자와 변호인 측은 2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리자이안 기자는 지난 2012년부터 이란 주재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으로 일해왔으며 지난해 7월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됐다가 나중에 간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마틴 바론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은 리자이안 기자는 이유 없이 수개월간 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사 면접권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앵거스 디턴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디턴 교수는 소비, 빈곤, 복지에 대한 분석으로 개인의 선택과 소득 총액을 연결시킴으로써 경제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그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턴 교수는 영국 브리스톨대 재직 당시 수요 측정 방식인 준이상 수요 체계를 고안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방한 중인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두 나라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와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좀 노력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방한 중인 요아킴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두 나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요아킴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우크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에게 독일의 통일 경험은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며 통일 문제에 대해 독일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독일 통일 과정을 돌아보면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 신뢰 구축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일 전 서독은 매우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통일을 위한 주변국 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며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가 대단히 중요함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주변국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도 분단의 고통을 겪은 나라로서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우크 대통령은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간에는 긴장 완화 정책이 있었다며 구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공산권을 개방시키려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정책이 개방을 위한 절차였고 지속적으로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이 정책은 한반도나 동북아 정세에도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한국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모든 대외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는 긴장 완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독일에서 축복 가득한 결과를 맺었던 정책이라며 신뢰와 대화는 평화적 변화와 이해를 위한 열쇠이기 때문에 목표가 아무리 멀리 느껴질지라도 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선 주민에 대한 식량 공급과 경제 발전보다 핵무장을 여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끔찍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한국의 동반자 국가들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해서 북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늘 이해와 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16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13일 미국을 방문해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취임 이후 두 번째 공식 방문이며 오바마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 핵 문제 등에서 양국 간 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방미 기간 중 미 국방부를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은 역대 대통령 중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1년 10월 펜타곤 방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이 같은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주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앞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13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박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로 일정을 시작해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우주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같은 날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과 한미 우호의 밤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15일에는 펜타곤을 방문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한 뒤 조 바이든 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합니다. 이어 15일 오후에는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하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 방문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오찬 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 발전 방안, 북한 핵 문제 등 대북 공조 방안, 동북아 정세,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미한 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앞서 미국 상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애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노동당 인민제일주의의 방점을 두고 인민사랑을 강조하는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5분에 걸친 연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이란 단어를 97차례나 사용했습니다. 연설은 인민에 대한 깊은 감사로 시작해 인민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인민들에게 멸사 복무하자는 표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선대에 비해 취약한 권력 기반을 민심 잡기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정통성 강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에서 강조한 청년 중시 정책 역시 자신의 지지 기반 확충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와 함께 당 창건 70주년 군 열병식임에도 핵을 언급한 표현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경제 핵 병진 노선 대신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핵이란 직접적인 표현 없이 핵무력을 시사하는 표현만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중국을 자극하는 모습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아울러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에서 대외적으로 자극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등 대외 이미지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원론적인 비난에 그쳤고 대내용 방송과 달리 대외용 방송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도발적인 언급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 행사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좀 도모하고 대외 이미지 를 고려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좀 노력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8.25 합의에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한 유인산 상무위원과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북중 우호관계와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북중관계 복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북한은 유인산 상무위원회 방북을 계기로 중국이 반대해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 열병식 행사에 동원된 북한 주민은 13만 명, 병력은 2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 동원된 무기와 장비 규모는 지난 2012년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는 30여 종 290여 대로 한국 군 당국은 이 가운데 탄두 형태를 변형한 신형 탄도미사일 KN-08과 실물로는 처음 등장한 300mm 방사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300mm 방사포의 경우 중국제를 모방 생산한 것으로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140km 내외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나승용 부대변인입니다.
300mm 방사포에 대해서 공개가 됐고 처음으로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140km 내외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걸로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용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열병식에 등장한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9일 미국 워싱턴에서 군사 전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자신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라며 이곳에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2만 8천 명과 한국, 일본, 그리고 하와이와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행동을 결정할 때에 대비해 강력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6.25 전쟁 중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 5,300구의 미군 유해가 있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출범한 미 국방부 전쟁 프로 실종자 확인국의 초대 수장이 북한의 미군 유해 발굴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 육군 중장 출신인 마이클 레닝턴 새 국장은 8일 미 민간단체들이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주최한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토론회에서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유해 발굴을 바로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situations improve with North Korea, the accounting community is prepared now, prepared at a moment's notice to.
리닝턴 국장은 북한 내 어디에 미군 실종자 유해가 있고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오랫동안 준비했다며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미북 관계 진전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지만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을 이유로 2005년에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2011년 북한 측과 작업 재개 합의했지만 북한이 2.29 합의를 어기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교적 고립 탈피와 금전적 이득까지 챙길 수 있는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에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정권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미군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또 다른 관리는 이날 미북 관계가 일단 개선되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유해 발굴 재개 통보를 거쳐 우선 6개월에서 9개월간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구체적 계획이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닝턴 국장은 현재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 수는 7,835명이며 이 가운데 5,300여 구가 아직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닝턴 국장은 이어 하와이에 있는 연구소에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300여 구의 유해가 있으며 이 가운데 600구는 1990년대 북한에서 인도받은 상자들에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에서 94년 사이 미군 유해가 담겨있는 208개의 상자를 미국에 전달했었습니다. 리닝턴 국장은 또 1953년 휴전 이후 지금까지 미군 실종자 709의 신원이 확인돼 미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산하 관련 조직을 통합한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올해 출범한 이후 신원을 확인한 유해 89 가운데 45구가 한국전쟁 실종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DNA 확보와 관련 분석 기술의 발달로 신원 확인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닝턴 국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토양의 변화 등 환경 문제와 개발 등으로 해외 지역의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북한도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닝턴 국장은 이와 관련해 행사 뒤 VOA에 그런 배경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a hurry. We are aggressive about recovering our missing service members from previous.
북한 당국은 지난해 10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군 유해들이 유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 책임이 미군 측에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전쟁과 냉전 포로 실종자 가족협회의 다나 넉스 법률정책 책임자는 미군 유해 발굴이 10년째 중단돼 진전이 없다면서 이 사안을 인도적 관점에서 다방면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it to be a humanitarian issue through and through. And i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n't feel that it can
미국 정부가 정치 외교적 이유 때문에 유해 발굴 재개가 힘들다면 민간 단체들이나 스웨덴 등 제3국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행사를 공동 개최한 미국 북한위원회 키슬루스 사무국장은 VOA에 미 정부가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을 미북 협상의 우선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sue needs to be moved back to the front burner. You know, it's been on the back burner for quite a long time.
루스 국장은 미국의 국가적 과제인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미북 협상에 이 사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수재민들에게 천막과 담요 등 61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들은 또 북한 현지에서 분배 상황을 직접 둘러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쉘터박스가 함경북도 라선시 수재민들에게 천막과 담요 등 구호품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 단체의 앤드류 에번스 업무 담당 국장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적십자사 IFRC와 조선적십자사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과 조율 과정을 거쳐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며 1주에서 2주 안에 구호품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ve decided to send 500 tents because they have stoves and winter kits, so they'll be good for the winter when the building program slows down.
이번에 보내는 구호품은 미화 61만 달러 상당으로 천막 500개와 취사가 가능한 난로 500개, 담요와 비식량 구호품 등이 들어있는 구호 상자 500개 등이라는 설명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에서 23일 함경북도 라선시 일대에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50여 명이 사망하고 5천여 가구, 1만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쉘터박스 등 유럽의 일부 대북 구호단체들과 UN 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쉘터박스는 앞서 VOA에 북한으로부터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피해 조사를 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에번스 국장은 국제적 십자사가 라선시 수재민 1,500여 가구에 천막 등 구호품을 지원했고 북한 당국이 또 다른 1,500여 가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민 5,000여 가운데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호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ere informed that the Red Cross had distributed 1500 shelter kits and the government had rebuilt 1500 houses and that rebuilding was continuing.
에번스 국장은 구호품이 11월 말 남포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관계자들이 12월 방북해 분배 과정을 확인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쉘터박스는 2007년 북한 수재민들에게 구호 상자 200개를 처음 전달하며 대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군 창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핵심 기술을 한국 기술로 자체 개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방미 수행 때 미국과 단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 미국이 기술 이전 승인을 거부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관련 네 가지의 핵심 장비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장비 네 가지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파 방해 장비인데, 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술인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2021년까지 한국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외국 업체들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관련 내용 설명입니다.
네 가지 기술, 네 가지 장치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장치를 KF-X 임무 컴퓨터에 통합하는 기술, 그 부분은 알고리즘을 잘 확보를 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소스코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알고리즘은 관련 업체로부터 많이 협조가 되고 있다.
한국방위사업청 역시 한국의 한 방위산업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개발에 들어갔으며 체계통합 기술도 한국 개발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번 전투기 개발 사업이 미화로 약 69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라며 한국 공군의 전력 유지와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의 6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의지고 정부의 의지고 8조 사업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극복해야 하고 KF-X는 꼭 개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방미 수행원 명단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선 한 장관이 미국에 가면 한국형 전투기 핵심 기술에 대한 전향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미국 부품과 체계를 통합해야 하는데, 미국이 자국산 부품을 한국이 분해해서 통합하도록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관련해 미국 국방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조만간 회신이 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미 국방장관에게 보냈는데 그걸 답장을 그것이 조만간 오리라고 보는데 그걸 보고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로키드 마틴 사로부터 한 대당 미화 약 1억 3천만 달러의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핵심 기술 4개와 나머지 기술 21개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4월 자국 기술 보호를 이유로 핵심 기술 4가지에 대한 이전을 거부한 게 최근 한국에 알려지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작은 축구공 하나로 한국과 또 탈북 청년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통통축구단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로 북적거리던 서울 국민대학교. 주말을 맞아 한결 한가해졌는데요. 축구 연습을 하는 사람들로 운동장 한편이 북적거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겹치니까 뒤에도 허리 많이 빈다. 우리 골 대준 건 간단해.
이곳에서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은 탈북 청소년과 한국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통통축구단 단원들인데요. 통통축구단은 통일부 산하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축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돕고자 지난 5월부터 운영했고요. 지난달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의 송종섭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개 팀이 한 데 모여서 이 자리에서 연습을 했는데 5월 달에 첫 경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범 이전에 각 팀들 좀 학생들이 경기를 뛰다 보면 굉장히 이제 승부욕이 불타서 굉장히 격렬해지고 부상이나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어서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서로 일으켜주고 이런 그 스포츠맨십도 같이 이제 발휘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4개월 동안 4번의 경기를 먼저 가졌고요.
통통은 줄기통의 통할 통자. 같은 줄기에서 하나의 뿌리로 통한다는 뜻인데요. 통통축구단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엘포, 나우, 몬스터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팀에 지금 15명에서 25명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은 팀이 여명입니다. 여명은 이제 북한 출신의 학생들 그리고 남한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팀이 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몬스터는 국민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남북 청소년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포, 나우, 몬스터, 여명.
통통 축구단을 통해 남북 출신의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통통 축구단의 탈북민 단원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의 고향인 친구, 북한의 고향인 친구, 외국의 고향인 친구 이런 각국에 있는 나라의 친구들과 이렇게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스포츠를 통해서 또 의의가 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라는 게 누구나 하나 되잖아요. 일단은 또 스포츠로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 또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가령 잘못하면 그거를 이렇게 차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치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국민대학교 학생인데 친구가 이제 축구팀을 하나 꾸린다 해서 그래서 저도 원래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이제 뜻깊은 자리가 있다고 여기 참여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친구 소개로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세터민이기 때문에 탈북자이기 때문에 이제 좀 후배들 제가 또 이제 여명학교 그 선배예요. 그래서 여명학교 졸업생이라서 워낙 제가 여명학교 졸업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또 후배들 보면서 저의 또 이제 추억도 이제 다시 생각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남북한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되게 뜻깊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많지도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서로 이제 원래는 좀 마음의 별 같은 게 있었어요. 서로 이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다르지 않고 같이 이제 공 하나만 있으면은 서로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출신의 단원들도 함께 축구 경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을 차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차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 북한 사람이고 탈북을 했으니까.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바로 소개를 못 받았어요. 바로 경기를 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북한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거리감 없었고 정말 말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오늘 왜 탈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안 왔지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잘 특히 운동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화합 잘 되고 그리고 전혀 거리감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명 중에 한 3, 4명은 그 북한 분들이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뒤에 따라 들어온 사람은 다 놓쳤어. 그건 미드필더 책임이야. 위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 알겠지? 미드필더는
연습도 실전처럼 양보 없는 한판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통통 축구단을 통해 남북 출신 청년들이 서로 하나가 돼 통일로 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의 송종섭 씨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팀 승리에 좀 집착을 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원래 남자들이 그런 승부욕 때문에 그렇게 그런 좀 격렬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경기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한 대 어우러져서 서로 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배들이 과격하거나 어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바로 제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좀 이질적인 남북 친구들의 이질적인 문화들이 많이 서로를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부터 없으면 라인부터.
이해한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계속 겹치니까 뒤에도 허리 많이 빈다. 우리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자폭 테러의 주요 용의자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인데요. 유럽연합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각종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회의가 이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자 여러 소식 가운데 오늘 먼저 이 터키 자폭 테러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터키에서 지난 10일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정오께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 HDP의 지지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이 터키 수도 앙카라의 기차역 부근에서 터키 정부와 무장투쟁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 PKK 간의 평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명의 자살폭탄범이 도중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다수의 희생자를 노리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은 걸로 보이는데요. 한 남성이 가방을 내려놓고 줄을 당기자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고요. 터키 당국자들도 자살 폭탄 테러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번 사건이 터키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알려졌는데 사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네, 사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터키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망자 수가 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는 250여 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환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 HDP는 10일 발생한 폭탄 테러로 12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상자가 참 많았는데 대체 누가 이런 테러 공격을 했는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번 테러 공격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ISIL 또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 등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특히 ISIL의 소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아흐메트 다부토울로 터키 총리는 오늘 TV 인터뷰에서 자폭 테러범 두 명 중에 한 명의 신원을 거의 확인했다면서 당국은 ISIL을 우선 용의선상에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한 친정부 신문은 당국이 ISIL 대원으로 추정되는 약 20명의 인척들의 DNA 샘플을 확보해서 검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하고 있는 이유는 몇 달 전에도 비슷한 공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이었는데요. 이번 공격은 지난 7월 시리아 접경 지역인 수루크 마을 인근에서 터키와 쿠르드족 평화운동가 33명이 사망한 자살 폭탄 공격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당시 터키 정부는 이 공격이 ISIL의 소행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터키의 한 언론은 이번 테러에 사용된 폭발물과 장비가 지난 7월 수르크 테러 때 사용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테러범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이번 테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쿠르드계 인민민주당 HDP는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일부 쿠르드계 시위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부가 벌인 자작극이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약진하는 상황에서 총선을 연기하거나 안보정국을 조성해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측의 음모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터키 정부는 총선을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면서 안전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시리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러시아가 공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추가 공습을 했는데요. 러시아는 어제 공습이 이들리브주 고원지대 탈스키크 지역에 63개 표적들을 겨냥해서 이루어졌다면서 이 가운데 53곳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공습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대부분의 공습은 아사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반정부군을 대상으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시리아 내전 상황이 더 복잡해진 양상인데요. 유럽연합이 이에 대한 논의에 나섰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매우 우려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오늘 시리아 내전 해법과 난민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게임 체인저다, 즉 시리아 내전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모게리니 대표는 ISIL에 대한 군사행동은 분명히 ISIL을 겨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모게리니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 시리아 공습이 ISIL이 아니라 이 시리아 반정부군을 겨냥하고 있다는 이 서방의 비판을 반영한 발언이군요.
네, 맞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ISIL에 대한 군사작전은 사전에 잘 조율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의 같은 발언은 러시아의 공습이 시리아 반군에 집중됨으로써 알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는 데 대한 경고를 보낸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어떤 결론이 도출됐나요?
네,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정치적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행동 확대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정치적 해결 과정에 손상을 초래하며 인권 상황을 악화하고 극단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아울러서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시리아 온건 반군 세력에 대한 공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도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다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은 아사드 정권을 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패배 직전에 놓인 동맹국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라면서 하지만 러시아의 육해공 파상 공세는 오히려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전략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관영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옹호했는데요. 공습의 목표는 시리아 정부를 안정화하고 정치적 타협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소식 살펴보죠.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8기 5중전회라고 불리는데 이 회의가 이달 말 개최된다고요?
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사실상 당과 정부의 각종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자,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뭘까가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의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13차 5개년 경제계획안입니다. 이 경제계획안은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지난 몇 년간 고도 성장을 계속하다가 현재 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전 세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계획 의제 외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의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에 부패 혐의로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한 링지화 전 통일전선 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을 공식화하는 등 비리 인사들에 대한 당적 박탈 결정을 추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시 주석이 중앙위원과 중앙후보위원 가운데 군 대표들을 만나서 군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과 일정을 통보하고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은 썩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방문 네. 목적이 뭔가요?
네, 중국과 일본 간의 제2차 고위급 정치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일본에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날 예정인데요. 두 사람은 앞서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에서 1차 고위급 정치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이번 도쿄 회의에서 중일 관계와 국제 관계 또 지역 현안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일부 언론들은 양 국무위원이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화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노벨상 6개 부문의 모든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경제학상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 앵거스 디튼 교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디튼 교수를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디튼 교수가 소비와 빈곤, 복지에 대한 분석에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복지를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는 경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인 소비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디튼 교수는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업적을 세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앵거스 디튼 교수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디튼 교수는 1945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국적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디튼 교수는 노벨위원회가 세상의 빈곤에 대한 연구에 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 반갑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스 뉴스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 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2도, 남포 최저 11도에서 최고 21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1도, 강계는 최저 4도에서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0도, 최고 23도, 개성은 최저 8도, 최고 2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지방은 곳에 따라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20도, 장진 최저 1도, 최고 12도, 원산은 최저 11도에서 최고 22도, 해산은 최저 2도, 최고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15도, 선봉도 최저 6도, 최고 13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일본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석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양제츠 위원은 내일과 모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일본 국가안보회의 야치쇼타로 의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측이 회담에서 각종 국제 현안들을 검토하고 분쟁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 의원이 일본 방문 도중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게 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최근 동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중국 당국이 일본인 두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우려할 만한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는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오늘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또 유럽연합과 러시아,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근거로 시리아에서의 활동을 상호 조율하지 않으면 극도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의 목적은 시리아 정부를 안정화하고 정치적 타협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오늘 동예루살렘 올드시티 지역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팔레스타인 괴한을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은 경찰이 방탄복을 입고 있어 위기를 모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최근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성지를 둘러싸고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한 검문소 외곽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던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13살 소년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꽃 전시회를 열었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 전시회에서 지난 5월 발사 실험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1의 모형을 비롯해 인공위성 운반 로켓이라고 주장하는 은하 3호와 은하 9호 모형을 나란히 전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 당국자는 북극성 1의 경우 잠수함에 탑재해 미국 근해까지 접근할 수 있다며 위성 발사보다 어려운 기술에 성공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그러나 북극성 1의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기지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해 연합군 병사 5명이 숨지고 또 다른 5명이 다쳤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 가운데 2명이 자국군 병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아프간 수도 카불에 있는 나토 지원단 본부에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헬리콥터 사고가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카불에서 영국군 수송 차량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주변에 있던 민간인 3명이 다쳤습니다. 반면 탈레반 대변인은 VOA에 이번 공격으로 12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해외 파병군이 쿤두즈 등의 공습을 가해 의료진과 민간인이 사망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앵거스 디튼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디튼 교수는 소비, 빈곤, 복지에 대한 분석으로 개인의 선택과 소득 총액을 연결시킴으로써 경제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그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튼 교수는 194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영국계 미국인으로 영국 브리스톨대 교수를 거쳐 현재 미국 프린스턴대에 재직 중입니다. 디튼 교수는 브리스톨대 재직 당시에도 수요 측정 방식인 준 이상 수요 체계를 고안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